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안나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요, 미국 텍사스에서 유학생 사역을 하시는 최지혜 선교사님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선교사가 가는지 하고요.
그렇죠. 미국은 100년 전에 저희 한반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던 나라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선교사가 필요한가요?
네, 미국에도 선교사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 이전에 우리 오늘은 먼저 선교란 무엇일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저도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선교는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요.
아멘입니다. 저는 선교는 어떤 면에서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행하는 사역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네요.
어찌 보면 안나자매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살아보면요, 시간이 갈수록 아까 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게 됩니다.
아, 네.
내가 특정한 나라와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노력하고 전도한다고 해도 그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계속해서 쭉쭉 잘 진행되지만은 않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선교의 진행 과정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더 많듯이 선교지를 선택하는 것도 선교사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대로 주로 가난하고 다른 특정한 종교를 가진 나라들만 선교지가 아니라 특별히 정해진 지리적인 국경에 따라 선교사 파송이 행해지는 것도 아니라 지구 위에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족이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이고 가장 큰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이 희미해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전에 들었던 미국 교회가 예전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식의 주인공인 최지혜 선교사님의 사역은 미국 대학교 내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대학교는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공부하러 온 열방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에 모인 유학생들을 위한 복음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보면서 우리 좀 더 이야기해봅시다. 먼저 안나자미님께서 읽어주실래요?
네. 실질적으로 유학생들의 필요를 돕기 위해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2시간 동안 영어 교육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참 재미나고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는 이란, 터키, 마다가스카르, 인도, 중국, 대만, 나이지리아 등등에서 온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미국인 원어민 자원봉사자들이 저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함께 한 학기를 매주 모이면서 영어만 함께 공부하는 것이 아닌 수시로 모여서 공부도 함께하고 잔치도 하는 어느새 삶을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성경 공부와 복음으로까지 연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신입생인 진아가 말하기를 유학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외로움과 어려움을 예상하고 왔는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큰 위로를 경험했고 가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생기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사실 많은 학생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 선교사님은 지난 20년 동안 주로 미국 텍사스에 있는 대학교에서 만나는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영어 교실을 열어서 미국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유학생들과 첫 만남을 갖고 그렇게 연결된 친구들 중에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며 제자 훈련을 이어가십니다.
편지에서 선교사님께서 언급한 미국 대학교에서 만난 유학생들의 국적이 정말 다양하네요. 말 그대로 국제적인 사역인 것 같습니다. 최지혜 선교사님의 열정이 글 속에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지구 곳곳에서 모여든 저 유학생들도 다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자 큰 꿈을 품고 그곳에 갔기에 현재 공부하는 시간들이 힘들더라도 버틸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네요. 미국에까지 가서 유학을 할 정도면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그 나라들에서는 수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또한 학생들 중에 진아라는 분이 말씀하셨듯이 낯선 곳에 와서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로 공부를 하는 어려움을 알아주고 함께 공부도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는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 거짓말처럼 나를 맞아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최지혜 선교사님을 만나는 유학생들이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올해도 새로운 신입 유학생들이 학교에 왔고 그들 중에서 만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이 성경 공부와 복음을 나눈 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위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께 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텍사스에서 유학생 사역을 하시는 최지혜 선교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에게 남다른 열정과 좋은 성격을 주셔서 더 많은 세계 곳곳에서 온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유학생들이 도움을 얻고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까지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섬김으로 인하여 작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치지 않고 사역을 이어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엘 형제님께서 선교사님 편지를 좀 더 읽어주세요.
네, 편지 보겠습니다. 현재 1:1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도 꾸준히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영적 여정을 함께하면서 마치 위아래로 요동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목자의 마음, 곧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에는 영적 싸움이 컸지만 그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깊은 감격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 학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제자 훈련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영적인 강력한 기름 부음이 저에게도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제 주일 오랫동안 전도해오던 중국인 학생 두 명을 처음으로 교회에 함께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지붕을 뜯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냈던 그 마음이 이 학생들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예배 내내 성령님께서 친히 이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한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고 함께 운동 겸 학교 교정을 한 시간 넘게 걸었는데 어느새 잔디와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봄 풍경 속에서 지금 이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라는 사실에 참 감사했습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고 있음을 감격하며 그 길을 함께 해주시는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선교가 무엇일까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선교사가 열심히 현지에서 만난 영혼들을 붙잡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영혼의 마음이 바뀌고 주님께 돌아올 것만 같지만 절대 그렇게 쉽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정말이지 성령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네, 저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제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만 생각해봐도 제가 나아서 자란 땅에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던 일들인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저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저에게 보내셔서 제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맞습니다. 지금 저 유학생들은 자신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아서 고향에 돌아가면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행복해지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에 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최지의 선교사님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서 10장 14절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고 최재의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교사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서만 유일한 권위를 가집니다. 돈도 명예도 가진 유혹도 다 뿌리치고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선교사님들의 삶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유학생들을 붙들고 사역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아직도 변함없이 새로운 유학생들을 만나면서 가슴이 설레이고 열정이 솟아오르신다고 하시는 고백이 참으로 멋지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최지의 선교사님처럼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온 삶을 들이며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존경과 부러움을 느낍니다. 저도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선교사님처럼 어느 곳에서 살든지 내 모든 것을 걸고 진정 가치 있는 그 일들을 위해 삶을 들여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귀한 말씀들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선교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교사들에게 그 일을 시켜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부른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더 성숙한 그분의 사람들로 성장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선교사는 선교사가 나서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군요. 더 이해가 됩니다.
네. 오늘 선교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새로운 유학생들과의 만남들, 그들을 위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위해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또 교회에 같이 데리고 간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안나 자매님께 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온 세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통해 온 열방으로 사랑을 나눠온 미국 땅에 최근에 교회들이 양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장을 멈추고 쇠퇴하고 침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신 귀한 미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통하여 지난 100년 동안 온 열방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미국의 대학교들로 온 열방의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각 대학들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학생 선교 사역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특별히 텍사스 대학교에서 사역하시는 최지혜 선교사님에게 당신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교사님이 만나는 모든 만남과 관계 안에 기름 부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사님 안에 잃어버린 열방의 영혼들을 향한 당신의 열정과 사랑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미국에서 유학생 사역을 하시는 최지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사야 1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중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주변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유다 땅을 침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온 열방을 경영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하시는 일을 그 어떤 강성한 나라가 조금이라도 참견하고 변경할 수 있겠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현재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두 나라는 미국과 남조선인데요. 비록 우리 눈으로 볼 때 최근 두 나라가 모두 교회가 예전 같지 않고 힘을 잃고 점점 침체되어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나라를 통해 선교지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열방에서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열방의 선교지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하고와 선포하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북조선 땅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비록 여전히 70년이 넘게 분단의 아픔 속에서 너무나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땅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우리 한반도가, 한민족이 하나님의 경영하심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유학생 사역을 하시는 최재성 사님 편지를 읽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두 분은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한 번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최지혜 선교사님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의 그 감동이 참 뭉클했습니다. 그분이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을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면서 그래도 그 열정이 느껴지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을 또 이끌어 주시는데 저의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선교사님을 다른 나라에서 타국에서 또 타국에 머물러 있는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저를 또 하나님의 딸로 맞아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정말 이게 영상처럼 이렇게 흘러가면서 아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또 그 선교사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의 씨앗에서 새싹으로 다시 열매를 맺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에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되고 또 아 나도 이제 누군가 옆에 사람에게 주변에 많이 보이는데 항상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아 내가 무슨 하면서 자존감도 낮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녀라는 거를 그냥 잊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냥 작은 거 하나, 그냥 안부 하나 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이 주시려는 말씀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참 그 뜨거운, 네, 마음이 뜨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안나자매님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저희 남조선 교회 또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수재 분들이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맞습니다. 각 나라들에서도 뭐 어렸을 때 이미 대학 공부를 다 이미 조기 졸업을 할 정도로 똑똑하고 또 그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분들이었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막 오셔서 다들 막 병원도 차리시고 처음으로 막 의사를 배출하는 그 교육도 선교사님들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대부분 한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큰 병원들은 다 선교사님들이 설립한 병원들이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진짜 저도 가끔 놀라는 게 큰 대학교를 갈 때마다 그런 선교사님들 이름이 나올 때 보면 정말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는 성경에서 한 가지 내용이 좀 기억이 났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죠. 당시 니고데모면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엄청난 그 수재이고 권력계층이고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당신 누구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이 다가 아니라 너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떠한 권력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못 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저희 북조선의 성도님들도 우리가 계신 상황이 때로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이며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이며 그로마이미야마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더 살아낼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긍지스럽게 사랑스럽게 가진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들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미국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참 예전 같지는 않구나.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겸손케 하셔서 열방 땅끝까지 복음 전했던 그들의 그 열정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반대로 모든 열방의 선교지들에서 미국 땅으로 찾아온 수많은 유학생들을 향한 우리 최지혜 선교사님 같은 그런 사역들이 더욱더 힘을 내고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19살 데시아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주일 예배 때 북조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했고 특별히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매일 매 순간 중보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5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 예배받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나의 만족과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의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며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과 감사로 기도와 순종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비록 우리에게 허락된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은 없을지라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참된 예배자들이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교독문 시편 8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고룩한 새날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로 타락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가 커 보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고 눈앞이 캄캄한 절망 속에 헤맬 때 회복의 영으로 다가오신 성령님을 기억합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진리의 영이시며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와 북조선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다스려 주시오며 인도하여 주시오며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과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과 물질들 속에서 세속주의 신앙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탄과 우상들과 맞서 싸우는 영적 군사들 되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신자들 되게 하소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선포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심겨져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함 성령님 다 아시오니 저희가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혜성 강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나오는 모든 자들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 있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혜성 강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둘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북조선에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예배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일으킨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앉은뱅이가 걷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사람이 발목을 다쳤다가도 회복되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앉은뱅이를 본 사람들도 놀랐지만 앉은뱅이 본인도 걷고 뛰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참 본인이 걸을 수 있고 이제는 뛰어다닐 수 있다라는 이 기쁨에 취해서 한참 뛰어다니고 있을 때 앉은뱅이의 눈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죠. 앉은뱅이를 주목하고 있던 사람들이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앉은뱅이들이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힘과 능력으로 앉은뱅이가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앉은뱅이를 일으켰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돼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질투해서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서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권력의 중심이었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시고 또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모습을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살 것처럼 종교 생활을 했던 사두개인들이 신앙생활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권력을 잡고 그들 입맛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단순히 말로만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했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라는 이런 핑계로 그들을 잡아서 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말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일으키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앉은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도 싫은데 그 옆에 앉은뱅이가 걷게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소식을 전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잡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잡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 이상 복음을 설파하며 다니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두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비록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서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있다라고 전파하는 복음이 싫어서 그들을 가두었지만 오늘 본문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의 몸은 비록 갇힐 수는 있어도 그 고난과 핍박이 복음을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가두고 그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두고 폭력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라고 자랑할 만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아무리 힘을 써도 복음을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가두려는 정치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처럼 많은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들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정치 권력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정치 권력자들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서라도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정치 권력자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치 권력자들은 이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들을 가두고 그들을 핍박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정치 권력자들에게 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 권력자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면 그들의 시선이 정치 권력자들에게 향하고 그들만 의지하게 됩니까? 정치 권력자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가두면 복음이 갇히게 됩니까? 오히려 정치 권력자들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은 더 힘있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자들 때문에 복음에 씨가 마를 것 같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자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국가에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 살아갑니다. 자유로운 국가이든 자유가 없는 국가이든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생명의 복음을 가두려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강도는 다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가두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불구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앞에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가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되죠. 이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가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러한 공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을 듣게 되죠. 이때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잡혀 죽을까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는 공회 권력자들이 두려워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이 무서워서 세 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서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섰던 그 재판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는 재판관들이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전처럼 죽음이 들어와서 신앙을 저버리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뱅이가 걷게 되었다라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어떻게 베드로를 죽일 수도 있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들은 그의 육체를 가둘 수는 있지만 그의 영혼을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앉은뱅이를 일으키게 되었는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베드로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베드로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베드로는 그들이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고난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가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가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둘 수 없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육체가 갇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발맞춰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 안에 넣고 가두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혜성 강도사님이 북조선연합교회와 함께 주일 예배를 하셨는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이혜성 강도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 또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저도 많은 찔림을 받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2025년 5월 18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